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 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생활체육공원 준공식이 8월 9일 내일 모레입니다. 금요일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오늘이었는데요. 오늘에서 금요일 10시로 변경이 됐다가 또 11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 주차장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50여 분만 이렇게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다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념품도 준비를 했다고 하던데요. 50여 분 정도 이렇게 셀 수는 없지만은 참석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이번에 청도 운문면에서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한 100여 분 정도가 월화수 이렇게 아울리치 봉사활동을 마치고 오늘 오후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때로는 물 기둥으로 이렇게 막아주기도 하시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땀을 많이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거기에 함께 가셔서 수고하신 분들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교회에서 합심 기도로 또 새벽 예배에서 기도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결신도 하고 교회 다니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목사님께 부탁을 잘 하고 왔습니다.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다음에 제가 전화드릴 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직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업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약해지면요, 직업,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의해서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해지면은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제가 서울로 유학을 떠날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밥을 잘 안 먹는 관계로 저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입에다가 음식을 맞추지 말고 음식에다가 입을 맞추라. 여러분에게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탁월하시네요. 입에다가 음식을 맞추면은 입이 원하는 것만 먹으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음식에다가 입을 맞추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어떤 음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 먹어라 이러한 의미로서 아버지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무리 바쁜 직장, 아무리 힘든 직장에 다닌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우리 입에서 자꾸만 바쁘다 바쁘다 이 말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인생의 패배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안수 집사님 한 분은요 떡방앗간을 했습니다. 떡방앗간을 이게 아드님과 함께 이렇게 하더니요 잘 나오던 새벽 예배도 안 나오시고 그리고 이 사랑방 이 구역 예배 여기도 안 나오시고 저녁 예배도 잘 안 보이시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한번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떡 이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바빠서 예 바빠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은 권사님인데요 아드님은 집사님인데 이 세 분이 힘을 합쳐서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떡방앗간 때문에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면 큰일입니다. 그 떡방앗간 망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정말로 복되고 좋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신앙생활을 남달리 열심히 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런데 그의 직업이 그 별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또 마음대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그럽니다. 당신은 시간도 되고 물질도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열심을 낼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 그 반대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물질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까? 그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직업이 군인이라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과격하고 험하고 조직에 매여서 틀에 잡힌 생활을 하는 이 군인이 이런 군인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저런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직장을 가지고 또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직장이 죄악된 직장만 아니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최고로 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수 집사님처럼 너무 바빠서 새벽 예배도 잘 못 나오고 또 저녁 예배도 잘 못 나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해 나갈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여건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바빠서 못했습니다. 바빠서 못했습니다. 저 너무 바쁩니다. 이런 성도에게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주님께서 잔치를 마련을 해놓고 사람을 초청할 때 다 일치해서 사양했던 사람들의 변명거리가 바로 이겁니다.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저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죠. 무엇이 바쁘다라는 말입니까? 하고 있는 그 일이 바쁘다라는 것이요 직장 일이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참석 못하겠다 그 말씀이죠.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으니까 즉 소 열 마리를 샀으니까 논에 끌고 가서 실한지 실하지 않은지 검사를 해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를 끌고 나갔죠. 나는 밭을 샀으니까 일하러 가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장가 갔으니까 그래서 못 갑니다. 일치해서 사양했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일 때문에 바빠서 잔치에 참석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해달라는 것이죠. 바쁘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이러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들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바쁘긴 하겠지만은 진짜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바쁘다는 핑계를 그렇게 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으로 잔치 자리를 채우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인의 마음이 막 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그리고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시내 거리와 골목에 나가보니까요, 바쁘지 않고 거닐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거닐고 있었겠죠. 몸 불편한 자들, 이들도 몸이 불편해서 달리 사람들이 써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빈둥빈둥 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맹인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는 건 시간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 저는 자들, 이들도 아마 그렇게 바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종들이 그들에게 가서 우리 주인이 잔치를 마련했으니까 오십시오. 그랬더니요, 시간도 있지, 바쁘지도 않죠. 그러니까 막 달려왔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그곳에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잔치를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들, 이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빈자리가 있으니까 길과 그리고 산 울타리 가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강권했다는 말은요, 억지로 끌고 왔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아주 강하게 권고를 한 것이죠. 끝까지 안 오겠다는 분 어떻게 데리고 오겠습니까? 강권해서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을 냈습니다. 당신은 그 일자리가 주로 농장이었고 밭과 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산 울타리 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딱히 일이 없어서 바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쁘지 않은 그 사람들, 주님께서는요, 그들로 하여금 자리를 채웠습니다. 자,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참석을 못했습니다만은 바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바쁘지 않는다 이 말을 쓰면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빠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바쁘지 않아서 참여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거기는 꼭 참석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연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연애를 해본 적이 없으셔서 아무리 바빠도요, 마음이 있으면은 연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쁘다라고 핑계를 대는 이 사람들은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전에 말씀드린 그분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떡집에 바빠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던 이 구넬료, 군인 자체가 그 죄인은 아닙니다. 로마 감옥을 지키는 간수도 죄인도 아닙니다. 간수가 회개했을 때 바울은 그에게 직업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를 하신 후에 삭개오에게 너 직업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공식적인 강도였죠. 그러나 세리라고 하더라도 부정직한 그 모습을 버리고 양심적으로 일을 한다면 그 직업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상관이 없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삭개오도 그 직업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 때문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직업 탓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이 교훈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백부장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입니다. 한 자신 밑에 한 100여 명 정도의 병사를 통솔하고 있는 중대장이죠. 여러분 대대장과 중대장은 다릅니다. 대대장은요 채통을 지킬 줄 압니다. 그러나 중대장은 채통을 지키기는 지켜야 되겠지만 중대장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 밑에 한 100여 명을 이끌고 있는 이 중대장 정도 되면요 다분히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 될 때는 분명히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백마부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네 개의 중대가 한 대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중대 중대원 중에 한 명이 타 중대 그 병사들에게 두들겨 맞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중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전체 중대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중대원들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손에 돌멩이를 다 들고 그 구타를 했던 이웃 중대 막사 앞으로 가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해가지고 모든 창문을 다 깨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도망을 왔죠. 이게 중대장입니다. 내 새끼가, 죄송합니다, 내 새끼가 맞고 왔다 이겁니다. 가만히 참지 않는 겁니다. 찾아가서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오는 겁니다. 이게 중대장입니다. 백부장 그러면요 군대에서도 어중간한 계급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험하기로 소문이 났고 그리고 용맹하기로 소문난 이 로마 병사들을 거느린 그런 장교입니다.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넬료를 보시면요 성경 말씀은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우리는 사실 이 경건 그러면은 조금 막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깨어서 주의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러한 생활, 이것을 경건이라 그럽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마음의 자세, 이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군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지 않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구제하는 것으로 그의 경건함이 드러났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의 모습이었습니다. 호전적이고 그리고 막 괴팍하고 막 험할 것 같은데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은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종교개혁자의 칼빈은요 이 고넬료를 보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십계명을 지킨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십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것이죠. 여러분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은요? 내 이웃에 있는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라도 탐내지 말라. 즉,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도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경외, 율라베이스라고는 헬라어인데요, 이 율라베이스는요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사랑이란 이 두 단어가 복합된 말이 율라베이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대할 때의 마음이죠. 부모님을 대할 때의 마음.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대할 때에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이요, 두려움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만 있으면요, 버릇이 없어집니다. 아이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요, 그냥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부모님과 더불어 잘 지내다가도 부모님이 말씀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없으면은 사람을 깔보게 돼 있어, 우습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경외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요 그냥 낭만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것은 하나님을 끌어내려 가지고 하나님을 나와 똑같은 수준에, 비슷한 수준에 놓고 사랑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애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무조건 사랑하는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품어주셔야 되고 무조건 나에게 잘해주셔야 되고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계속해서 그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2박 3일간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산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뉴스를 듣지를 못하니까 또 제 이 핸드폰에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뉴스를 이렇게 못 들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몰랐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2박 3일 동안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대낮이 아주 캄캄하게 되면서 물폭탄이 터진 것처럼 서울 시내에 비가 쏟아졌다고 그럽니다. 아마 이 대구에도 그랬다라고 제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었는데요. 기자가 글을 쓰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세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세인가. 그리고 한반도에 유례 없이 천둥과 번개가 잦아졌다고 그럽니다. 한반도에 최근에 3년 새 지진이 55%나 증가를 했습니다. 요즘에 끊임없이 서해 앞바다에서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온도가 43도까지 올라가서 주차해 있는 차에 불이 나서 차가 완전히 전소를 해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중국의 땅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조가 남해에서부터 동해까지 지금 너무나 많이 번져가지고 물고기들이 많이 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들은 이 녹차 라떼라는 표현을,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던데요. 녹차 라떼처럼 초록색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녹조 현상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주변국들이 군사력을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진수했다. 그래서 중국과 굉장한 긴장관계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후가 깨어져 가는 거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기후들이 깨어져 가는 것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지금도 무조건 낭만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 초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속에는 사랑과 두려움,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낭만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순종이 자연적으로 결핍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까? 하나님을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수염을 자꾸 붙들고 흔드는 그 아이가 할아버지 말씀을 잘 들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그 특징은요, 마음에 들면은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제멋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양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춰주셔야 돼요. 만약에 맞춰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춰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제멋대로 행동을 하는 성도, 결국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이 경외감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실 그 고넬료는요, 핍박도 꽤 받았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군 생활을 하면서 혼자 그렇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애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그게 쉽지 않은데요, 로마 군대 내에서 그게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같은 장교들끼리 그것이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동료 장교들에게요, 아마 따돌림 받았을 겁니다. 너는 로마인이면서 어떻게 이 유대교 신을 믿느냐고, 우리 신이 강하니까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너가 유대교 그 신을 믿을 수가 있냐고. 아마 이러한 비난들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진급을 하는데도 상당한 차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건 비웃을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분명히 조롱을 받게 될 겁니다. 따돌림과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고넬료는요,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환경은 전혀 아니었지만은 주변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고넬료는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왜 그 잘한 그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니까 고넬료가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1절에서는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한다 이 말은요, 어떤 경우에든지 기도한다 그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내 일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하겠다라고는 이 마음의 자세만 있으면요, 하루에 12번도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보는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아래이면서 일러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구제는요,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늘 구제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청도에 가서 우리 전도 팀원들 이렇게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저는 이분들 정말 천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에서 차에서 할머니들이 한 열대 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는 곳으로 들어오면요, 우리 봉사하는 분들이 그분들을 향해서 막 인사를 하면서 얼굴을 최대한 밝게 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하면서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 얼굴을 대할 때요, 아, 청도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실 때 그분들을 맞이하는 그 얼굴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 맞이하고 인사하고 웃어줄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복된 선행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우리 최대한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그 입술에서요, 밝은 얼굴로 축복의 말씀 한 말씀만 해줘도 그냥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요, 나를 만나는 그 사람에게 최대한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줄 수 있고 축복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단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 이렇게 찌푸려서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지나가는 분 이런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속상한가? 이런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속상한가? 그래서요, 기도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이두 가지를요, 그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죠. 근데 이 고넬료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말씀이었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초자연적인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을 하시고는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하더라도 최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선을 행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아무리 바빠도요, 이 세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은, 마음만 있으면은 바쁘다는 핑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바빠서 뭐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적어도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선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밝게 웃어줄 수 있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을 한 말씀씩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내 호주머니를 잘라서 라면이라도 한 박스 사줄 수 있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하는 자는 주님께서 경건하다고 최고의 칭찬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아무리 바쁘고 그리고 힘든 환경 여건이라 하더라도 주님에게 너는 경건한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러한 평가를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1장, 너무 처지지 않게 이 찬송 한 장